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도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복이 있어서가 아니라 생명이 있어서다. 성도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복이 있어서가 아니라 생명이 있어서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꿈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꿈이나 환상이라는 게 개인이 성장하면서 쌓였던 의식적인 경험이 무의식에 억압되거나 축적됐다가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에 영향을 주는 거거나 또는 그 옛 조상이 경험했던 의식들이 쌓인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정신의 바탕이고 그런 경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걸 살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꾸는 모든 꿈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계시가 있는 것처럼 또는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통해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미를 두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도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성경의 약속과 언약 분명히 기준이 있으니까 왜곡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신에 대한 위로나 소망이나 책망이나 경고나 충고나 교훈으로 생각을 하고 그 꿈이 옳고 그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는 성경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 되돌이키는 그 새롭게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거 그건 가능하다고 그랬죠.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꾸기 마련이고 그것이 뭔가 마음에 불편하게 하거나 이상하게 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하고 좀처럼 잊혀지지 않고 자꾸 신경이 쓰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꿈을 잘 해몽한다는 어떤 말들이 자꾸 유혹될 수밖에 없죠. 저도 가끔씩 악몽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이유를 알았어요. 저는 바닥이 뜨거우면은 악몽을 꿔요. 그 깨요. 그리고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뜨거운 것 때문에 몸이 야 빨리 여기서 너 어떻게 벗어나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막 악몽을 꾸다가 겨우 일어나면 막 등짝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뜨거워야 자고 나는 적당해야 자는데 적당히 타협을 해서 중간으로 맞춰놨는데 어떨 때 뭐 높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주변 온도가 낮아지거나 이런 경우 유별나게 뜨거울 때가 있는데 그때는 꼭 악몽을 꾸고 새벽에 깹니다. 그거 갖고 만약에 제가 만약에 무슨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저는 아마 하늘을 날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고 또한 그런 꿈에 휘둘리는 사람들을 잘 아는 그 사탄에 의해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당과 이런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의 교묘한 그 욕심을 자극하는 건 누굽니까? 사탄 아닙니까? 그렇게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 볼 때 꿈을 우리에게 주시면 반드시 그걸 해석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성경에 보여주는 그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꿈을 주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반드시 그 의미까지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건데 바로 그 꿈의 의미를 바르게 분별하고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경 말씀. 말씀의 가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꿈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꿈이 아니라 변치 않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교훈은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과 언약을 믿고 끝까지 그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타협하지 않으면서 그 상황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그 어둠을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책임져 주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기적처럼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성경에 분명히 있으나 하나님의 보편적인 방법은 지금 그런 방법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이끄시는 길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저 편하고 쉬운 길은 아니에요. 위기를 피해서 위기는 하나도 안 만나지 않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좁은 문 좁은 길. 그걸 피해서 넓은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 됐든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길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좁은 문일 수도 있고 넓은 문일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떤 하나가 정형화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살 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까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이 바로 그런 걸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와서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기로 했던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든 노예 속에서든 나는 주인과 감옥 간수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요셉을 좋게 보고 간수장이 요셉을 좋게 보더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살아갔는데도 현실은 뭐였어요? 그 주인 여자가 출세를 빌미로 성적인 유혹을 하다가 지가 위험하니까 막 그 모함을 해가지고서 막 완전히 막 그 이 뭐 감옥으로 가게 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가 결단하고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냐. 아까 말한 것처럼 주인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코람데오의 바른 신앙을 살아갔던 건데, 근데 그 결과는 감옥이었죠. 그것도 정치범이나 들어가는, 들어갔다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나올 수도 없는 그런,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그런 데로 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 보디발이 요셉을 사실 좋게 봤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내를 의심했을 거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그곳에 보냈다라고 하는 설교를 들은 적도 있어요. 저도 아 은혜로만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 좀 이렇게 이 현실을 놓고 다시 이제 묵상을 하며 생각해 볼 때 보디발이 지금 너무도 분노에 가득 찬 거죠. 뭐? 내 아내를 건드려?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그 확 죽여버릴 수도 있었는데, 이거 한 번에 죽이면 그 고통이 없는 거잖아요. 죽여버리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보디발이 완전히 막 요셉 너 한번 평생 한번 죽어봐라. 죽이지도 않고 막 괴로움을 주는 그곳으로 이 감옥을 보냈을 그런 마음 때문에 요셉이 평생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정치범 수용소로 보낼 수도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보통 정치범죄자들은 왕을 대적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잖아요. 벌레처럼 고통당하다가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 고통으로 보디발이 요셉을 보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어찌됐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뜻대로 살고자 애를 써도 오히려 지금 요셉처럼 최악의 순간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 이 사실을 우린 잘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가면은 거기에 뭐 거룩한 뭐 환한 길이 열리는 게 아니고 음주운전자가 와서 들이박아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욕심과 욕정에 가득한 사람들이 저지른 불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신 자유주의를 가지고 욕심대로 사용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불법 때문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런 게 참 오늘 세상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왜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교회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래냐 하면서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이 성경을 바르게 그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소리들인 거죠. 요셉은 지금 너무너무 억울한 상태고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파리 목숨 같은 상태에서도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바닥이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아, 요셉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성경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악으로 최악으로 떨어져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그 현실은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치만 요셉은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안에서 말씀의 가치로 긍정을 찾아가고 바른 길을 찾아갔죠. 그러다가 이제 왕의 측근이었다가 잡혀 들어왔던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또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돕게 되고, 사실 그래서 결국 그 한 사람이 풀려났잖아요. 예? 완전히 풀려나가지고서 완전히 해방이 됐는데, 이 사람은 또 까맣게 까먹었어요. 왜요? 뭐 맨날 점장이 치는 그런 얘기거니 하고 말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위기의 순간에, 나라가 위기에 걸렸을 때 결국 그는 순식간에 그 이 이집트 총리가 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걷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으니까 나는 이러겠다가 아니라 내가 최악에 가도 나는 언젠가 역전될 거야 그럴 거야 라는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가 소중하고 이 길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길 속에 함께 있기에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 그 결과가 처참하고 또 나의 기대대로 되지 않고 더 어려워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따라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순종의 결과가 최악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요셉이 그 생각할 때 어떻겠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먹었나?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었을 건데. 근데 그런 순간 되면 누가 더 날뛵니까? 사탄이 제일 날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게 하고, 그래, 니의 이 모든 일들 다 하나님 탓이야. 어? 예전에 그 노태우 대통령이 있을 때 뭐 그냥 지나가다가 뭐 나뭇가지가 꺾여도 다 노태우 탓이야. 노태우가 아니야? 누굽니까? 이름을 까먹었네. 아무튼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다 그런 거예요. 뭐 일만 벌어지면 다 하나님 탓이라는 거죠. 그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면서 진짜 이런 순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중요한 역전의 시간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순종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는.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간 거죠. 최악의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순종의 결과로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최악의 환경과 상황이 그에게 다가왔는데도 요셉은 원망보다 그 바꿀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로 한 거죠. 야곱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경우.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나에게 뭘 해줘야 너가 내 하나님이지.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니? 그렇지 않으면 이딴 식의 삶을 살았던 게 야곱이고 그 인생은 돌고 도는 인생을 산 거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요셉은 그런 아버지 야곱과는 전혀 다른 선택의 삶을 살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더 최악이 되어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룩한 길을 가겠다라고 한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이 사는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태도인 거죠. 내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유리하게 바뀌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다. 내 사업을 잘되게 해주시면, 내 직장에서 잘되게 해주면, 내 학업을 잘하게 해주면, 뭐 이거 잘하게 해주면 이거 주고 저거 주고 다 주면 이러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그래서 요셉처럼 결국 그렇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도 난 이곳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사명을 따라 살다 죽겠다라는 그 결단이 바로 바른 성도의 자세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요셉의 태도가 오늘날 모든 게 불공평해 보이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따라갈 성도의 자세인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요셉이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정말 조금 원망이나 뭐 실망이나 절망 같은 게 없었을까? 그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없었을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의 삶의 아픔에 대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요셉이 그 17살에 잡혀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13년간 뭐 종살이 뭐 감옥살이 하더라고 고생하다가 30살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제 2의 2인자, 이집트의 2인자가 됐을 때 이집트의 그 제사장이었던 사람의 딸 아스낫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결국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므낫세라고 줬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이 말은 거꾸로 하면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 말인 겁니다. 그에게 그가 살아온 인생이 정말 고난이었고 자기를 모질게 팔아버린 형제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줬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생각할 때마다 괴로웠으면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첫 아들을 잃어버리자. 므낫세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요셉도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이자로 지으면서까지 그러니까 애써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땠다는 거, 잘 되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원망스러운 마음부터 시작해서 최악으로 떨어지는 삶을 겪으며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의 짓눌림으로 잠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보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기에 그 유혹과 타협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알고 용기를 냈지만 그래서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줄 것인지 그는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가 보는 현장은 너무 최악이었어요. 어쩌면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별다른 문제 없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을 건데 근데 그 선택의 결과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고 말았는데 그러나 요셉은 그 말씀대로의 선택의 결과가 이상하게 나타나고 삶이 더 복잡해져서 도저히 앞으로 스스로 해결할 어떤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원망을 붙든 게 아니라 원망은 머리 위로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소망을 붙든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원망도 없고 남을 향한 어떤 그런 부러움도 없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니까 떠오를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실함이 우리를 더 붙들게 하는 거죠. 요셉의 삶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만큼 그는 걸은 거예요. 때로 실패하고 원망하다가 괴로운 밤을 보냈겠지만 아침이 되면 또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잊어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그 긴 고통의 삶 속에서도 요셉은 어떻게 한 거야? 포기하거나 거절과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쉽고 편하고 불순종 하나님께 결국은 떠나는 삶이 아니라 더 고통스럽지만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계속 선택하며 하루하루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며 인내하며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형제들이 와서 머리를 숙이는 걸 보게 되잖아요. 어린 시절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그 꿈이 기억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과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이게 보내신 거구나. 그러니까 요셉도 그 어릴 때 꿈이 기억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주 그냥 이 형제들을 아주 박살을 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 찼을 건데 그런 마음 때문에 계속 고통하면서도 말씀의 길을 따라왔다고 해도 그 원수들을 보는 순간 정말 다 어떻게 보면 고통을 주고 싶었을 건데 이 상황이 전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완전히 그 어릴 때 꿈이 생각났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보여주신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요셉만 알았겠습니까? 형제들도 알게 되고 야곱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 증인들이 결국 그 증거를 기록으로 남겨서 결국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모두가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각자의 인생 전체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 순종하는 그 길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약속과 명령을 떠나지 않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으면 인간들은 이것저것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막 이것저것 잡죠. 물질을 붙들고 인간관계를 붙들고 움켜잡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정말 지푸라기를 움켜잡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가 죽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푸라기 물질을 잡았던 거예요. 우리 그래서 창세기에서 계속했던 게 물질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성, 그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왔는데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물질을 붙들고 인간 붙들다가 결국 지푸라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잡고 있으면 빠져 죽는 거예요. 그거 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놓고 인간관계를 놓고. 그래야 오직 우리를 붙드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인 건지를 알죠. 지금도 여전히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 안 해주면 야곱처럼 저건 내 하나님도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요셉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구나. 이게 축복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꼬여있는 모든 삶이 꼬였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이걸 풀어가는 삶이 내 삶이구나, 내 사명이구나라는 걸 알고 우리가 보내받은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힘을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 수영을 할 때도 보면 처음에는 물이 겁이 나잖아요. 그럼 온몸에 힘이 들어가요. 도와주는 사람 말을 따라 좀 힘을 빼고 그래야 도와주는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뭘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힘으로 막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느끼니까 막 구하러 온 사람을 확 붙잡았다가 그냥 둘 다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걸 경험하잖아요. 요셉의 아버지 경우가 그랬던 거예요. 야곱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상황이 불안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막 붙들고 그냥 늘어진 거죠. 막 천사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붙들고 안 놓는 게 이 사람 특징이잖아요. 그 아무것도 보지도 볼 걸 보지도 못하고 무조건 붙드는 그런 인생. 그때는 그나마 천사 다리 붙들어서 다행이지 사람 다리 붙들어 지푸라기 붙들었으면 다 죽었을 거야 아마.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생각대로 자꾸 움켜지려고 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하니까 하나님을 만들어내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다리를 붙잡고도 이거 헛짓거리를 하고 앉았잖아요. 그게 성장하고 바르게 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부 자기 잔머리만 돌아가고 그 세겐 가가지고 결국에는 막 딸 강간 당하고 그냥 집단 살인극 벌이고 그래서야 그냥 정신이 드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순종의 삶이란 자기 생각과 느낌을 붙들고자 했던 그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성경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볼 때 그의 삶은 비록 너무 힘들고 꼬였던 상황들이었지만 야곱처럼 자기 생각대로 움켜지지 않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그 풀 수 없는 상황들을 풀어내시잖아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구해내실 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50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움켜진 것을 그는 놓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수영을 가르쳐주는 분의 가이드를 따라서 그대로 할 때 몸이 물 위에 뜨고 더 나아가서 물을 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잊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의 길을 주시지 절대 저주의 길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거죠.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갈 때 베델에서 잠자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진지 아무튼 내가 널 책임질 거야 라고 약속했었거든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 약속 듣고도 자기 마음대로 이 약속 지키면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삼아줄게 이따가 식으로 살았잖아. 그러니까 살아갔던 삶 물질 중심 인간 중심 그렇게 살다가 여자 때문에 그 마누라 구하겠다고 14년을 그렇게 하다가 다 그냥 무너지고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용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를 신실하게 지켜주셨죠. 물론 야곱이 그 위험선을 왔다 갔다 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를 지키실 수 있었지만 어쨌든 야곱이 가르치고 인도하는 분의 말씀을 따라하지 않고 무조건 엉겨붙어서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우게 되는 그런 신앙을 살았어도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는 그 마음 하나 보고 오랜 시간을 걸려서 기다려주시고 결국에는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0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13년이면은 사실 해결될 요셉 같은 경우 13년이었어요. 그 13년에 20대 전체를 버린 그 시간이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짧지는 않죠. 짧지는 않은데 야곱의 130년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빠른 길입니까? 순종을 해도 힘들고 순종하지 않아도 힘든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으면 뭔가 반짝반짝 되는 것 같은데 140년을 돌아가는 거고 순종할 때는 최악의 길로 가는 것 같은데 지름길 13년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삶이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해서 과연 하나님이 도우시는가 싶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물론 그게 만약에 요셉 야곱처럼 자기 욕심과 고집스러운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면 빨리 돌아 나와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서고자 하는 애쓰는 과정 중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약속을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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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지킬 거다라는 걸 믿고 요셉처럼 고통스러운 과정의 연속이 계속된다고 해도 이제 곧 이게 동굴, 끝이 없는 동굴이 아니라 곧 이 터널로 바깥 나가는 길이 열릴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소망 붙들고 끝까지 인내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정말 요셉처럼 형제나 부모의 영향으로 최악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잘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그런 실패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요셉처럼 결단하고 비록 때로는 고민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의 괴로움이 계속 떠오른다고 해도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130년을 걷겠습니까? 13년으로 마무리하겠습니까?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따라 정말 크고 멋진 그림을 그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축복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고자 할 때 바로 그 자리에 요셉과 같은 예상치 못하고 더욱 곤란한 현실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는 야곱처럼 내 생각과 내 방법에 빠져서 나름대로 뭐 성과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돌고 도는 길을 130년을 걸어서 결국 자신뿐만이 아니라 거기다 후대들에게까지 쓴 열매를 주고 있는지 아니면 요셉처럼 남들이 무식하다고 할 만큼의 말을 들어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으며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고통스러운 삶, 예, 어떻게 보면은 13년의 젊음을 바치는 그런 삶이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직진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하는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은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생의 길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두가 자기의 십자가도 내버리고 쉽고 편한 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는 이 길에서 그들이 달려가는 곳과는 반대로 가려고 하면 거룩한 삶은 결코 쉽지 않죠. 네,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부자가 되게 하고 모든 고난을 피해가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반대로 살아가는 그곳에서 극한 저항을 받으면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먼저 걸으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거든요. 그게 결국은 진정한 믿음의 현실이에요. 이런 믿음의 핵심은 신약에 와서 드러난 게 아니고요. 이미 요셉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이 성경의 처음 이야기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 어둠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는 것. 요셉의 일생을 보면, 그래서 여러모로 그 예수님의 일생과 너무도 닮은 걸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숨김없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세상의 머리가 되는 것만이 진짜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변질된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결코 고난과 고통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로 하여금 살맛나게 하는 길입니다. 13년 길어 보입니까? 130년하고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본능과 욕심을 따라 마음껏 살아가며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런 생명의 길이 고통의 길처럼 보일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말씀의 가치를 유일한 삶의 기준을 삼아 여러분이가 바른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그런 태도를 갖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기억하십시다. 13년이냐 130년이냐. 그러니까 창세기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만 우리가 잘 살펴봐도 우리 신앙의 길과 방향이 빗나가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고 걸어가시는 그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가정, 직장, 사업도 모든 관계 속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좁은 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직진하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부르셨는데 타락한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걷는 거룩한 길이 힘들고 실패인 것처럼 느껴져서 쉽고 편한 본능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탄의 길을 택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요셉처럼 순종의 끝에 절벽이 다가와도 그 절벽에서 떨어진 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날개가 있다는 걸 잊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타협하고 쉬운 길을 택하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로부터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신데 하나님이신 자유질을 가지고 인간들이 항상 각기 제 생각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죽음의 길로 가버린 역사를 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어주셨는데 여전히 이 시대에도 각기 제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포함한 우리 인간들의 교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의 길을 따라만 말씀의 길로만 생명의 길로만 걷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걷는 것은 복이 많아서, 뭐 돈이 많아서, 축복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걷는 그런 길로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